여러분,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책, 마지막 잎새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삶에 대해서 희망을 잃고 심한 폐렴에 걸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화가 지망생이었던 존 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점점 폐렴에 의해서 죽어가며 창밖을 내다보며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추위와 함께 맞은편의 벽에 담쟁이 잎들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던 바로 아래층에 살았던 또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성공하지 못했던 늙은 화가 베어맨이라는 화가가 찾아와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의례적인 인사로 생각하고 또 비바람에 불기 시작한 저녁 창밖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몇잎 안 남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아마도 내일쯤이면 저 나무의 잎사귀가 다 떨어지겠지. 저 잎사귀가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게 될 거야 라고 여인은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여인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기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와 커튼을 열자 여인은 맞은편 담장이 넝쿨에 잎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이 기적 같은 장면을 보고 자신의 나약함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죠. 마지막 잎새 하나가 이 여인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 그 이전의 시간들은 기나긴 암흑기와도 같은 침묵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만 메대와 바사, 그리스 헬라 시대를 거쳐 로마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긴 암흑기와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마치 존 씨라는 여인에게 담쟁이의 마지막 한 잎이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갖게 했던 것처럼 기나긴 이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 가운데 비춰온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청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은 혼인을 하기 전 대략 1년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양가가 혼인에 합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당시의 정혼이라는 것은 혼인으로 이어지는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지금의 약혼보다는 더 구속력이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정혼을 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부정한 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서는 파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자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의 몸을 통해 잉태된 약속된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의 정황만으로 봤을 땐 아무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요셉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났겠죠.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또 고발했을 것입니다. 고발당한 마리아는요,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수치와 낙인 찍힌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19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수치를 드러내서 마리아를 사회적으로 몰아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은 최소한의 증인 앞에서 비공개로 파혼을 해서 마리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으로 혼인을 무효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알리셨던 것처럼 요셉의 꿈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부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순전한 사람이고 마리아에게 임신 중인 태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머릿속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이 끝나고 이제 요셉은 순종합니다.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인간적인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계획을 이루는데 순결한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계획이고 또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혔던 장벽, 그것을 허무는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소망, 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유대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구원자, 세이비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앞선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포함하고 있지만 죄로 가득하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인간의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 된 인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죄인 된 인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한복판에 보내신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철학도 이념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이 인간이 되셨다. 대속적인 그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구원의 열쇠가 되신 바로 예수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일한 곳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이름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은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에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시작을 오헬리라는 작가가 쓴 마지막 입새라는 그러한 소설의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앙상한 가지 끝에 달려 있었던 마지막 입새를 바라보며 다시 살 소망을 가졌던 여인 존시처럼, 그러나 아래층에 살고 있었던 늙은 화가 베어맨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바람이 치던 간밤에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필생의 역작인 마지막 입새를 벽 위에 그려냈던 것입니다. 이 늙은 화가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넣은 평생 꿈꾸던 걸작으로 이 여인의 한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죄인 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야만 했던 이 탄생의 역설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을 같이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